할렐루야,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시어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쉼을 주심을 깨달아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이 안식이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팬데믹과 이상기후, 전쟁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기회로 선용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얻는 수고가 저희들의 분깃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들을 통해 믿음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땅을 버타여 산다 할지라도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성령락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보와 개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으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땅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공통적인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요. 특히나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모세율법의 전통의식을 관습대로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정결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표현한 거짓 형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외에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 곧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등에게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한편 디도는 헬라인으로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인 바나바를 자기들의 형제로 환영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예루살렘 지도자 또는 그리스도인들 중 누군가가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인 것은 인정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이고 유대인의 상징이며 모세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방인의 할례를 문제 삼는 율법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디도의 할례를 금했을까요? 그것은 만약 바울이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의 다른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다른 의무를 더하지 않고 베드로가 할례자 곧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 같이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보았으므로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졌던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통해 복음 사역의 동질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차별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복음에 대하여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의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르지 않음을 변증하였습니다. 이로써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유대 율법주의 성향을 지닌 자들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안디옥으로 그 장소를 이동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직언을 하고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자기보다 연장자이거나 상사라고 한다면 더더욱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쓴소리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는 그 말에 이미 오해를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베드로라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거물을 책망할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었고 모든 사도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놓고 비교했을 때 물론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도권이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환영받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서로 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에 방문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메시지 때문인지 또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중단하니 바나바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베드로의 행동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베드로, 바나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를 멈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라 지칭한 율법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식사의 자리를 보았다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던 그 베드로가 여기 안디옥에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한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심정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하는 마음과 율법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이르렀을 때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 하여도 책망받을 만한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 또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지 않았다면 이후 바울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 부르며 지내는 것으로 보아 당시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용기보다도 더욱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려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뉘우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요 모든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처럼 비굴한 모습으로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비난하며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러한 일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슬그머니 피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케이스를 들춰내서 길티한 마음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발버둥을 치며 싸우십니까?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십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였지만 곧 밖으로 뛰어나와서 통곡하며 자신의 실수를 뉘우쳤습니다. 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외식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또한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돌이키려는 베드로의 자세가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정성스럽게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을 죄로 여기며 그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바로 그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 율법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새로운 틀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그저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틀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그 신앙의 틀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기독교 이단들과 우리들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전도합니까?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규범도 없이 자기 혼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흙탕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새로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이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과 종교들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죄와 타협하고 불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죄의 습성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주님께 와서 묻게 하시고 불의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에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우스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환우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외에 뭔가를 더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인생이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전하는 직원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에 그 실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죄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길 원하오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